여러분 찬양으로 이미 은혜를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경기를 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포츠는 민족과 또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의 관심사이고 또 스포츠는 현대인과는 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imitation is mother of creation.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드 크루댕 남자기에서 1896년에 시작된 근대 올림픽 게임은 실제로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재전의 이미테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로울링을 배출한 영국답게 영국이 그 개막식을 할 때에 $445 million 이런 파운드에 감이 안 오지만 그 돈이 그 돈을 달러로 바꾸면은 $694 million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고 한국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여할 때 목표가 10-10 금메달 10개를 따고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미 한국은 10개를 땄고 그리고 성적이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고민할 때가 있는데 이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를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름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이고 또 세상과 마귀와 정욕과 싸우는 군인이요 그리고 경주자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매 3년마다 그리스의 올림피아 재전과 비슷한 이스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미아 경기가 열릴 때에 육상, 또 권투, 레슬링, 검투, 검도와 같은 이런 운동들이 경기에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 할 때 운동장을 스테디움이라고 말하는데 이 운동장이란 말은 이스미아 경기가 열릴 때에 200m 육상 경기를 이 사람들은 스타디온이라고 불렀는데 스테디움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미아 경기 가운데 200m 종목에서 왔던 단어가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는데, 씨름이 레슬링인데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그레코 로만 형 같은 이 레슬링 경기가 그때부터 흘러왔던 경기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상을 받을 때까지 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는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경주를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중간에 이제 중량을 하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울은 내가 상을 받기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했고, 윤동주 시인은 나는 하늘 우르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울이나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네 가지 중요한 만남, 4M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메스터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인을, 메스터를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만남은 메이트, 배우자와의 만남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멘터,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네 번째 만남은 미션,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창조한 것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대별 교회의 리그랜 목사님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 사명에 붙잡힌 삶을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평생밖에 없는 나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비를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미션 드리븐 라이프를 바울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또 사명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하루하루가 어렵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셰익스피어, 지금 영국이나 세계적인 문호죠. 셰익스피어가 여행 중에 하루를 묵게 된 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작가가 자기의 인을 방문했기 때문에 주인은 종업원들에게 그 인의 청소를 시키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한 종업원이 인의 마당을 청소하면서 누구는 문학가라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데 내 팔자리 어떻게 이렇게 기구해서 마당이나 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소리를 셰익스피어가 듣고 난 다음에 이보기 젊은이 자네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쪽을 깨끗하게 감당하고 썰고 있네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해도 사명을 가지고 교회 흐름한 일을 해도 우리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힘있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이끌린 삶을 살아갑니다. 인기에 이끌린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purpose driven life, mission driven life를 살아갈 때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모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은 그 사명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삶은 후회하지 않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뭐 NBA 농구죠. 그리고 MLB 야구, NFL 이 다양한 미국의 스포츠 경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스포츠 경기할 때는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지만은 올스타 게임은 어떤 승부보다는 팬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기를 재미있게 풀어가지만은 정규 시즌에는 그야말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이미 금 10개, 은 4개, 동메달 6개, 종합순위 4위에 한국이 올라갔습니다. 참 한국이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세계에서 4위까지 올라갔다. 아직까지 한 주가 더 남았는데 대단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진강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인터넷 위에 가면 한국과 영국의 축구를 볼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전화를 받고도 제가 어디 가면 좋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어디에서 보면 좋을까요? 물었더니만 mytimon.com에 가면은 경기를 본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mytimon.com에 가가지고 한국과 또 영국의 게임을 한국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것으로 보고 이겼을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지금까지 딴 금메달 숫자가 101개입니다. 101개인데 뭐 금메달 하나하나가 다 감격스럽고 좋은 그런 금메달이지만은 101개 가운데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경기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받았던 그 금메달을 아마 최고의 금메달로 칠 것입니다. 황경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승리하고 또 월계수관을 쓰고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한국은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고 황경주 선수는 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마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도 많은 스포츠 영웅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사모한다, 기대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가망성이 없었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또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면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 그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서지게 충성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뭐 큰 것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에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시지프스는 신들의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놓은 거면 시지프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신들의 벌을 받아서 이 시지프스는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이 돌을 굴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산 꼭대기까지 돌을 딱 굴려 놓으면은 또 산 아래로 떨어지고 또 산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리고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시지프스가 돌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일은 얼마나 헛된 노력입니까? 왜냐하면 또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겠다. 영광을 주시겠다. 존귀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X자로 달려 죽기까지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주실 면류관과 상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또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우리 성경 말씀해 보면은 어떤 면류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아, 내가 아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다. 몇 개가 여러분 머리에 떠오릅니까? 우리 성경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약속된 다섯 가지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고린도서 9장 25절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고린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썩을 면류관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썩지 아니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님은 썩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두 번째로 보면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 말씀까지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보면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사람, 지사 충성. 제 집에 가면은 스타디룸이 있는데 스타디룸에는 지사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는 그런 우리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옥중에 들어가셨던 한상도 목사님 쓰신 지사 충성이라는 글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주신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의의 면류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양무리를 섬긴 사역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수고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친 것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세 가지 충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한 이 말은 얼핏 보면은 택함 받은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은 택한 자가 버림을 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에 상급과 칭찬 대신에 오히려 책망을 받을까 잘했다 충성된 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 왜 충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적인 충고를 주었는데 첫 번째로는 얻도록 다름질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이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에 보면은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간혹 시작은 했지만은 중간에 그만두면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면은 아니간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지만은 그러나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얻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제가 올림픽 시상 장면을 여러 번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금메달을 받는 선수들이 그냥 십중팔구가 메달을 받으면 다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메달을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에 이 메달이 금메달이 저절로 우연히 목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그 메달을 받기까지 피나는 훈련을 했고 인내를 했고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메달을 받기 때문에 메달을 받는 사람들 거기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이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에 가서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제가 절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 제가 지금 함께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나오니까요. 앞을 보시고 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화면 보시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절제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로 또 어떤 교회를 세운 설립자로서 권리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제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나 나의 감정이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다 푼다고 하면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제라고 해서 내가 내 감정 다스린다고 내 감정 통제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절제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절제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목적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름질할 때 나는 방향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또 디렉션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표를 바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믿음의 경주장에 서 있는 그런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생애를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갈 때에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시는 상받는 성도님들 이기는 경기를 잘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엇보다도 목표를 바라보고 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가정도 정말 이기는 가정, 우리 이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